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의 휴양시설 등에 미사일을 발사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과 하르키우 쿠피안스크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 시설에서 6명, 인근 도시 쿠피안스크 내 두 곳에서 5명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러시아군의 공격 당시 이 휴양시설에 군인들은 없었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이 휴식을 위해 머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침공으로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 전선에 이은 새 전선을 형성하고 점령지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르키우 지역 대공방어를 위해 패트리엇 방공체계 2기가 필요하다며 서방 동맹국들의 패트리엇 체계의 신속한 제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29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16기는 흑해 인근 무콜라이우에서 격추됐으며 드론 파편이 민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역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은 오늘 취임 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린 총통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일을 멈추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타이완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평화가 유일한 선택이고 번영은 타이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표임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독립은 막힌 길이라면서 어떠한 겉모습이나 문구를 내걸더라도 타이완의 독립과 중국과의 분리 추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라이 총통과 함께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진전시키고 오랜 비공식 관계를 심화시키며 타이완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전직 미국 관리들과 타이완과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라과이 대통령 등 12개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일본, 독일, 캐나다 의원단 등도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반군연합 측은 어제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군정 주요 거점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연합 현흥제 동맹의 일원인 아라칸군 카잉뚜카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반군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부근 부띠다웅 마을을 점령했다며 이는 여러 전선에서 반군 측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군정의 또 한 번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반군 측 주장에 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반군 측은 지난달 11일 군정이 통제하는 남동부 태국 접경 도시 미아와디를 장악했다면서 국경무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이곳을 점령한 것은 반군 연합이 주도해온 혁명의 결정적 승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미얀마 내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아라칸군이 이번 공격에서 지역사회를 목표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면서 아라칸군이 시내로 들어와 주민들을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을 불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아라칸군과 타악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으로 구성된 반군연합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부터 연합전선을 구축해 군정에 저항해왔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란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센 만수리 이란 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명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어제 아제르바이잔 국경 인근 산악지대에서 추락했으며 라이시 대통령 외에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모두 8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밤샘 수색 끝에 이날 오전 검게 그을린 헬기 잔해를 발견했으며 험준한 지형과 밤사이 몰아친 눈보라로 시신 수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불법 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위협국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오전까지 흐리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에 다른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으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과 다른 주요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인이나 미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타이완이 3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17일 북한의 5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오늘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이런 행위는 긴장을 고조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외교를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17일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영내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실험과 영내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지속적인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행위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권위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번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으로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불법 금융활동 분야에서 가장 큰 위협국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확산 금융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2024 테러 및 불법 금융 퇴치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확산 금융 위협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노력의 범위와 정교함 때문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위협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법정 화폐와 가상 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활동 규제와 감독 노력을 설명하면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사이버 범죄자들 100여 명의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들을 압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법당국은 해당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150만 달러를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호주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겨냥한 신구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양국의 불법 무기 거래를 규탄하면서 책임 추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17일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에 관여한 북한 및 러시아 기업 세 곳과 러시아인 한 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과 이런 운송에 관여한 선박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보스토니치항 터미널 운영사 보스토니치나야 항만회사, 토플리보 벙커링, 그리고 토플리브 벙커링의 이사인 알레세이 미하일로비치 보로트니코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백양산 해운은 자산 동결과 운송 제재, 토플리브 벙커링은 자산 동결, 보스토 치나의 항만 회사는 자산 동결과 신탁 서비스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며 보로트니코프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군사 프로그램을 촉진한 데 도움이 되는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와 북한 공동의 악의적인 노력을 부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번 신규 제재는 국제 파트너와의 공조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 관계를 은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푸틴은 심지어 북한과의 불법 무기대 석유 무역 거래까지 의존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도 이날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공급과 관련된 기관 6곳에 대한 금융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러시아와 북한의 책임을 묻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16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는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효적 도구라고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반면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한국 국장은 지금까지 제재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북한과 상호 신뢰를 높이는 창의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두 전문가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공식 해체됐습니다. 타원 국장님, 루지에로 연구원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도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나요?
Well, no. Sanctions have played a role, of course, and have imposed costs on North Korea for the decisions that it's made. And certainly made it more difficult.
아니요, 물론 제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이 내린 결정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했고 북한이 목표를 달성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재가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핵무기를 추구하고 개발하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셈법 말입니다. 제재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우리 정책의 일부 또는 큰 부분을 차지해왔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제재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Well, I mean, we don't really have a sanctions policy right now. I mean, it's pretty clear that we don't go after the things that are most impactful.
지금은 제재 정책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같죠. 김정은의 셈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을 쫓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대북 정책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등과 맺는 관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순위죠. 슬픈 상황입니다.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이에 대응할 정책이 없습니다.
루제르 연구원님, 현재 미국이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타운 국장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죠. 대북 제재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know what else we would do. Like, you know, we've tried the other approaches. I know that the common refrain is that, you know, we have too many sanctions and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접근법도 다 시도해 봤습니다. 가장 흔한 불만은 제재가 너무 많고 위협 감소나 군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유일한 대북 정책은 군사적 측면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의 수익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협상이 중단돼 있고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말이죠.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이 이미 위협 감소 등 여러 창의적인 방법들도 시도해 봤다고 하는데요. 타운 국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Well, we haven't really tried threat reduction. We have tried denuclearization. We have had an agenda over the years that has emphasiz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over everything else in our relationship.
우리는 위협 감소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시도해 왔고 수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제재는 위협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양자간 경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제재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바꿔 제재를 막으려 할 것이라는 전제이죠. 일반적으로 실제로 제재를 가할 때쯤이면 이미 체념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현실은 우리가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비핵화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요.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나요? 루지에로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북 전략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왔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 선제적인 전략, 핵 프로그램 이상을 다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 군축이라는 개념을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타운 국장님은 위협 감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한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축 협상을 하자는 건가요?
It's not about having them keep the nuclear weapons, but it is about addressing the idea of how do you reduce the risk of.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위험이 있고 특별히 더 위험한 활동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더라도 더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고 남북한 모두 선제공격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안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며 재래식 군사력이 가장 약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걸 원치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금지선이 어딘지를 계속 시험하는 것도 원치 않죠.
타한 국장님, 북한이 가장 작은 나라이자 가장 약한 나라라는 정의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Conventionally.
재래식 전력을 말한 겁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6자회담 때부터 미북 회담에 관여하셨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위협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Yeah, I mean that has been our policy. I mean whether it's wedded within denuclearization as the ultimate goal. I mean you can go back to the agreed framework. The reason why we can spend fuel.
그게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안에 묶여 있든 아니든 말이죠. 제네바 기본 합의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사용 후 핵 연료를 봉인한 이유는 영변 원자로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자회담 당시 그들의 핵 신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몇 년을 노력한 이유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가장 근접했던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부시 정부 당시 강도 높은 제재를 대폭 완화해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원했던 경로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공짜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위협 감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것은 무엇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봤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보냈죠. 인적 교류와 관여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항상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대통령 밑에서 여러 번 대화를 해왔지만 북한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문제를 매일 공부하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죠. 미국 정부는 중국, 이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대표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 은행을 쫓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발생한 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제재하고 있죠.
두 분은 현 상황에서 어떤 정책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What we are looking at now is a nuclear disarmament challenge. And the question is what will convince an insecure country to...
우리가 직면한 건 핵 군축 도전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가 군축의 길을 선택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설득은 신뢰가 갈까요? 현재 지정학적 추세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됐죠. 또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신뢰가 다시 높아지고 핵무기가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전까진 그런 추세에 역행하는 해법을 북한을 위해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Well, I think we have to think, look at nothing's going to happen basically for the next year, right? There's going to be no negotiations. We're in a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앞으로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협상도 없을 거고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연대에서 약한 고리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약한 고리인 이유는 우리가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란, 특히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미래의 잠재적인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면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부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제재는 군사적 충돌까지 나아가기 직전에 몇 안 되는 도구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진지하게 관여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이들 국가가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보호자관과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한국 국장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의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윌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동료들의 지지를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우리는 3국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valued allies.
코널리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의안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3국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 협력의 역사적인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이를 촉진하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하는데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새 동맹국은 2022년 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향상했고 3국이 다개년 3자 군사훈련 일정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해 10월 첫 3국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새 동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중점을 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2022년 합의를 가동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빗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양국 관계 회복에 앞장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도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크리스 벤 홀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라민 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경제안보와 번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툴루이 차관보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를 방문해 무역과 경제 기회를 증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툴루이 차관보가 특히 한국에서는 정부 대표, 학계, 민간 부문 인사들과 만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주요 7개국 공조, 반도체 공급망, 경제 회복력 등 경제 안보와 번영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온과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김희상 경제 외교 저장관이 지난달 25일 툴루이 차관보와 만나 경제 안보 협력 확대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17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선 식량을 확보하는 데 구매 능력보다 정치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특히 북한에서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고서 변화하는 북한 식량 불안정의 성격을 발표한 놀랜드 부소장을 김연교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에서 1990년대 초반 존재했던 국가의 식량 통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그때와 비교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It's history. North Korea ra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the government ran the agricultural sector.
그건 아닙니다. 식량 희소성 측면에서 1990년대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1990년대 북한은 때때로 45만 톤에서 9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이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의한 사망 관련 보고는 있었지만 199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후가 비교적 좋았고요.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국경 봉쇄를 해제한 이후까지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Instructions about what to plant, when to plant it, when to harvest it, and so on.
이런 추세는 팬데믹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도래와 국경 폐쇄는 이 과정을 정말로 가속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기근 규모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년 전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죠. 지금은 정부가 여전히 농업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국경을 개방하는 등 일부 측면에서는 통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년에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아서이고 둘째는 러시아인들,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팬데믹 기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식량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식량 상황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The prices that North Koreans have to pay now in these state stores are closer to market prices.
러시아인들은 북한의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류와 식량 유입도 증가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두 나라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부 환경이 유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제재 등으로 막혀있던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네요.
Or at a somewhat subsidized price. If you are not a politically preferred...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모든 조사를 수행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북한이 이익을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199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힌 건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fundamentally negative. Began before the pandemic. But the advent of the pandemic and the border closure.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기간 중앙 계획 경제를 운영해 왔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곡물은 소위 협동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 농장이죠.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식량은 공공 배급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분배됐고요. 식량 가격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량에 맞춰 배급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기근 이후 그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사실상 시장 체제였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배급이 아닌 시장을 통해 얻었습니다. 실제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 체제였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한 지난 5년간 북한 정부가 시도해온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통제를 복원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또는 80년대에 존재했던 시스템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국영상점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 배급제에서 지불했던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국가 통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내년에 기후가 안 좋아지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이런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정부의 조치가 주민들의 생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he average person is better off now than they were one year ago or two years ago.
정치적 특권을 가진 개인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 국영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시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 건데요. 앞서 20여 년간은 누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정치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영상점에서 보조금을 받아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줄일 경우 또 기후가 좋지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경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Yeah, but they need North Korean munitions. So the North Koreans are exporting weaponry to the Soviet or to Russia.
과거 북한 내에는 원조품 전달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원조품 전달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식량이 의도한 수령인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북한에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먼저 수요가 덜한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쌀과 옥수수를 주는 대신에 보리와 좁쌀을 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좁쌀이나 보리를 훔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소비에 덜 적합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량을 청진과 같이 기아가 가장 심각했던 북동쪽의 항구로 운송하는 것이죠. 평양의 특권층에 도달할 수 있는 남포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 꾸준하게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First it was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노동신문은 식량 지원이 독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임산부나 아이들, 노인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북동쪽에서 기근이 심각하다면 식량이 평양이 아닌 북동쪽으로 들어가길 원할 것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이 없는 기증자들로부터 식량을 얻고자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17일 핵폭탄에 놓여 북한 핵과학자들의 역할과 운명이란 주제 새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핵개발 종사자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시설에 익숙한 탈북민들 면담과 비공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과학자, 기술자, 핵실험실과 시설, 우라늄 광산, 핵무기 실험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심각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지도부의 목표를 핵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 관련 종사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해야 하고 방사선 노출엔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한 우라늄 처리장에서 일했던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은 우라늄 탱크에 강제로 들어가 우라늄 분진이 가득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량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 폐암, 갑상샘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고 지도자의 목표 달성과 요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편법이 동원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나 기술자가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생활총화를 통해 자신의 전문적 사상적 결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슨한 안전기준에 대해 불평하는 건 직접적인 정치적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 NTI는 지난 2020년 핵물질 안전 측면에서 북한을 2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표한 2023 핵물질 안전지수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6년 연속 핵물질 안전과 핵시설 보호 모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학자와 엔지니어, 노동자 모두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근무 조건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당사국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정의롭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작업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하라는 7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을 10살 때부터 선발해 영재 교육을 시켜 핵 분야에 배치한다며 이는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핵과학자와 기술자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성분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된다며 성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이들은 피폭 위험이 큰 핵실험장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인 미국 국방부 출신의 로버트 컬린스 씨는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핵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idn't pay any attention to and so they all suffered from radiation poisoning. Not all of them, but you know a large percentage of them.
콜린스 씨는 북한 정권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상당수가 피폭됐고 이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의사당에 세계적 복음주의 전도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레엄 목사는 1973년 110만 명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집회와 두 차례의 방북 등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춘 그레이엄 목사의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미국 연방의사당 2층에 있는 방구형 중앙홀인 국립조각상홀에서 6년 전 발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화강암 받침대 위에 세워진 약 2m 높이의 청동 조각상엔 그레이엄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설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받침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자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그레이엄 목사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 공화당의 탐틸리스 상원의원과 테드 버드 상원의원, 그리고 주의회 대표단과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 등 약 300명이 제막식에 참석해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존슨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생전 실천한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Reverend Graham humbled himself to care for the poor and prisoners, the forgotten, the lost, and least of these.
존슨 회장은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가난한 자와 죄수, 잊힌 자와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레이엄 목사는 지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큰 동상으로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선택해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려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엄 목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며 그레이엄 목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George H.W. Bush. They were, they're very...
쿠퍼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그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공격하거나 신격화하려 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는 특유의 애정 어리고 설득력 있는 은사로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언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He did not seek to bludgeon or deify any political candidate.
그러면서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다며 그 일은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레이엄 목사는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성탄절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5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 집회했고 특히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 이상이 온 집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내가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인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성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한국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도 이날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겸손과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그램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내가 두 가지를 봤는데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 목사는 1973년 집회 이후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대형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 2018년 김 목사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과 조의금을 갖고 참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1973년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했고 큰 감명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졸업할 학년에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특히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영적 각성을 주고 어떤 소명의식을 주고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와 또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했고
그레이엄 목사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순위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생전 80년 이상 목회 활동을 하면서 미 대통령 12명과 세계 지도자 수십 명의 정신적 조언자로 활동했고 전 세계를 돌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미국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진 국립조각상 홀에는 각 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기증한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주당 두 개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레이엄 동상은 20세기 초 교육 옹호가로 알려졌지만 당시 백인 우월주의 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찰스 아이코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동상을 대체했습니다. 그 외의 뉴스 이조은입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통역한 김장환 목사는 그레이엄 목사를 평생을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성직자로 기억했습니다. 김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와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청동 조각상 제막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 목사를 안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8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하셨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추억이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한 가지만 꼽고 그러면 어떤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가지만 남는다면 겸손이에요. 예,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캐들렉 두 대를 준다니까 내가 피선교국에 와서 이거 타고 댕기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냐. 안 받으려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호의를 거부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다시 만나서 기도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했죠.
그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함을 꼽으시는데
겸손에다가 예. 복음. 그래 예. 그 사람 라이브러리도 복음. 예. 예. 이번에 여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하는 예. 모습을 갖다 놨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2년, 93년 이렇게 두 차례 북한을 방북하셨는데요. 방북주의자셨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인이 평양에서 여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내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의 여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엄청 사랑하는데 역시 김일성한테 성경 주고 복음 전했지. 근데 김일성도 그냥 호응을 했어요. 왜? 그 사람도 교회 경력이 있으니까. 예, 자기 삼촌 목사도 있고 또 자기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를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둘이 친해졌죠.
또 김일성과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사도 다른 에피소드 혹시 말씀해 주신 거 없어요?
아니 이제 김일성 주석께서 와서 낚시질을 하자. 같이 가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낚시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낚시질은 가서 하고 청년들에게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얘기해 준다고 만오라 그러라. 그럼 20만 원 5분 안에 만올 수 있지.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돌아간 거예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나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를 북한에 갖고 오면 은 네. 가능한데 지금 어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지 않습니까? 공격인 한국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제 성경 그대로 네.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 풍선에 거기 욕하는 것만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풍선 10개를 띄는데 거기 꼭 북한에 필요한 물품 네. 뭐 어린이 약품이라든지 그 풍선 하나에 7kg가 들어가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개면 70kg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거기 1달러짜리를 전도지에다가 말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보내서 누가 산에서 밭에서 주워도 버리지를 않고 그런 거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의약품 비타민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아직 가장 회충도 많고 그런 게 필요한 거를 좀 보내죠.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로부터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의 인연과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VO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사일런트 디스코 무서움 DJ 파티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27년 5월 20일 미국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이륙해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비행기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정신이라 명명된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린드버그는 눈이 오는 나쁜 날씨와 비행 도중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도 없는 비행기로 세계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3시간 30분 만에 1위였습니다. 1919년 뉴욕의 재벌 레이먼드 오티그는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사람에게 2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6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린드버그가 도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의 켈빈 쿨리지 대통령으로부터 영예 비행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입장을 바꾸고 민간인이면서도 비행기를 몰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린드버그는 또 프랑스에 거주할 때 그곳 의사와 인공심장을 함께 개발하기도 했으며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1873년 5월 20일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청바지의 미국 특허를 받습니다. 젊음과 자유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청바지 블루진을 처음 만든 기업가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29년 독일 보테마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16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뉴욕이었으나 골드러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많이 발견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을 듣고 잡화상을 하려는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 상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이콥 데이비스를 만나 바지 이음매와 호주머니 귀퉁이 솔기에 금속 단추 리비트를 박아 옷이 쉽게 해지지 않는 튼튼한 작업바지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샌프란시스코에 오직 바지만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합니다. 리바이는 데님천에 얼룩이 보이지 않게 파란 물을 들여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블루진, 청바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리바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902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